모두 주님 앞에 섭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 예배의 고백을 받으시고 저희 가운데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해 먹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2장 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2절로 17절 말씀. 룻기 2장 2절로 17절 말씀. 좀 길지만 함께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컨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주시길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점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들을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에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땅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녀의 이건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 행한 모든 일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한 백성의 온 일을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난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였사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루어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있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을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 아, 제가 요즘에 계속 설교하고 있는 것이 우선순위에 대한 것이죠. 삶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선함, 그 다음에 생존, 그 다음에 행복, 그 다음에 성취, 그 다음에 재미. 이렇게 여섯 가지가 여러분 삶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들이고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선함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설교했고요.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새로운 시리즈, 생존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몇 주 동안 이 주제를 다룰 텐데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을 모으셔서 여러분들의 생존 이슈 에 대해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분을 하나님과 같이 한번 세워가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1년에 내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년 예배를 드리고 10년 예배를 드리고 20년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것 같지만 같은 말씀을 다시 듣는 게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어떤 본문 어떤 주제를 다시 만나는 게 사실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제가 찾아올 때 이 부분을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영적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삼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두 달 정도 이 주제를 다룰 텐데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 문제를 함께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나쁘다고 하는 일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제일 나쁜 일이라고 평가받는 일이 뭐예요? 살인이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거, 이게 제일 나쁜 일이에요. 그 다음에 폭력이죠. 죽이기까지는 않았어도 정말 자기 다른 사람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거죠. 그렇죠? 사기나 다른 범죄들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살아가는 터전을 빼앗는 거, 그렇죠? 그것들을 위해를 가하는 거, 이런 것이 나쁜 행동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은 우리 정말 나쁘게 생각합니다. 또 그 반대로 우리가 어떤 일을 숭고하게 생각하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돌보는 일, 생명을 돌보는 일을 숭고하게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숭고한 이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게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 아이 생명을 돌보는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아프리카나 이런 기근, 난민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생명을 돌보는 것. 그리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힘이 없는데도 달려나가 싸우는 것. 내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불 속으로 뛰어드는 소방관 이런 분들의 모습. 우리가 숭고하다고 생각하는 모습들은 뭐예요? 생명을 지키고 돌보는 걸 숭고하게 바라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한테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가치예요. 그렇죠? 생명이라는 게 너무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위해하는 건 너무 나쁜 거고요. 이걸 돌보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난민 지역에 가서 먹을 거 나눠주는 거 너무 대단한 일이죠. 엄마가 아이를 안고 이렇게 지켜주는 거 너무 대단한 일이고요. 한 사람 구하겠다고 어려운 곳에 뛰어드는 거 너무 대단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존이 무엇입니까? 먹고 산다는 게 뭐예요? 내가 내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떤 일이죠? 숭고한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거에 숭고함은요. 거기 사랑의 의미도 분명 있지만 거기 뭐가 있어요? 생명 가치에서 오는 게 기본이에요. 생명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위해를 가하는 건 너무 나쁜 행동이고요. 생명을 지키는 건 너무 숭고한 행동이에요. 근데 그게 내 생명이 된다고 해서 달라집니까? 아니죠. 그건 기본값이고요. 이게 숭고함의 기본값이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내가 살아남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 내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거. 여러분 이거 숭고한 행동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정의를 가지셔야 돼요. 오늘 설교에서 이게 전부인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지 못하는 이유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주제에 우리가 그 먹고 사는 거 이런 것을 숭고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엽적인 부분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데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걱정되죠. 그러면 먹고 사는 거 생존하면 걱정을 떠올려요. 걱정을 떠올리니까 싫죠.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하는데 그걸 내가 이걸 해나가는 너무 피곤해.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을 떠올리면 피로가 떠올라. 그러니까 싫어. 그리고 내 기준값을 어디에 둬요? 생존을 아예 신경 안 쓰고 넘버 이게 세 번째인데 세 번째 중요한 건데 생존은 아예 스킵하고 4번으로 뛰어넘어가. 행복이 나의 기준값이야. 행복이 내 기준이야. 그러니까 난 행복을 기준값으로 두면 생존은 뭔가 별거 아니고 뭔가 좀 초라하고 그러니까 내가 폄하되죠. 생존을 얘기할 때 그렇게 좋게 생각 안 해요.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을 경험해요? 또 내가 어떻게 될 때가 있어요? 우선순위를 잘 지켜서 사랑, 선함, 생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생존을 1번에 두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이기적으로 하고 악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먹고 살자고 별짓 다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어때요? 추하죠. 또 내가 그럴 때가 있죠. 그럼 내가 볼 때 내가 어때? 추하죠. 그러니까 생존 이슈가 아, 내가 먹고 살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면서 이게 추한 느낌이 드니까 또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건 되게 편협한 생각인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 봅시다. 육아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육아를 볼 때 경제적 관점에서 봐요. 그러면 세상 위험한 짓이죠. 여러분 몇십 년 동안 엄청난 돈이 쓸려 들어가고 인풋은 많은데 아웃풋은 하나도 없는 게 육아예요. 그렇죠? 애를 낳겠다고? 그런 위험한 짓을 한다고?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취미생활과 여유의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죠. 이걸 다 포기해야 돼요. 그럼 앞으로 난 이 재미있는 거, 이 즐거운 거 하나도 못한다고? 육아 때문에? 아이고야. 그렇죠? 건강의 관점에서 봐도 어때요?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애기 낳고 뭐 자기 몸을 돌볼 수가 있습니까? 뭐 어디 뭐 운동 다니고 뭐 다이어트 못하죠? 건강도 안 좋아져요. 그러면은 아우, 이걸 볼 때, 야, 이게 돈으로 생각하나? 내 자유시간을 생각하나? 내 건강을 생각하나? 나쁜 거야, 나쁜 거. 내 인생이 이렇게 해로운 게 없어. 라고 보면, 이 사람의 시간은 어떤 거예요? 맞는 말이긴 한데, 편협한 거죠. 그게 핵심은 아니잖아요. 핵심은 아니에요. 생존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걱정스러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행복의 기준에 보여서 낮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추한 사랑을 볼 때도 있고, 내가 추해질 때도 있겠지만, 그게 생존을 보는 기본 정의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너무 지엽적인 관점이잖아요. 무엇인가를 바라볼 땐그 자체의 기본 정의를 바라보셔야지, 그게 나타나는 현상적인 특징 한두 개를 받아보고 그 상대를 정의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란 걸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건 이성적인 것도 아니고 합리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 자체를 바라봅시다. 그럼 생존은 뭐예요? 내가 내 생명을 돌보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숭고한 거예요. 이 정의가 교체되셔야 됩니다. 이 정의가 교체되셔야 돼요. 이게 생존 이슈를 다루는 너무 중요한 첫 단추예요. 이첫 단추가 어긋나면요, 다음에 아무리 꿰어가도요, 중간에 뭐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생존이 무엇입니까? 내가 새 생명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행동입니까? 이건 숭고한 행동입니다. 이거를 되게 내가 힘들다고, 걱정된다고, 가끔은 추해진다고, 행복에 미치지 못한다고, 나쁘고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다뤄가기는 조금 어려워져요. 오늘 본문은 봅시다. 룻기죠. 룻이 나옵니다. 룻은요, 가난해졌어요. 원래 가난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안 해보던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왜? 먹고 살려고. 먹고 살려고 안 해보던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이삭죽기였어요. 우린 이 단어를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명화의 제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 의미를 떠나서 고대 사회의 이삭죽기라는 직업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삭죽기는 어떤 직업이었습니까? 어떤 일이었습니까? 첫 번째, 일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늘 없는 공간에서 햇살을 그대로 받으면서 하루 종일 허리를 굽었다 펴야 되는 것이 이삭죽이었습니다. 여러분, 밭일이나 논일을 여러분들 어떤 봉사활동 가서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일들 중에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허리 쓰는 일, 허리 쓰는 일. 계속 허리를 굽혔다 펴야 되는 일들. 아니면 허리를 계속 굽히고 해야 되는 일들. 쭈그리고 앉았다가 허리를 굽혔다 폈다가 계속 굽혔다가 이 여러 가지를 해도 이게 일을 안 해본 사람한테는 너무 힘들고 일을 해본 사람한테는 너무 힘든 일이 허리를 쓰는 일이에요. 이삭죽기는 노동 강도가 굉장히 강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삭죽기는 또왜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게 업무 환경이 좋지가 않았어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다른 일꾼들은요, 이게 추수하는 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 밭의 주인이 그 업무 환경을 잘 조성해 줬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쪽에 가면 물량동이가 있어서 일하다가 힘들면 가서 물한잔쫙 마시고 중간에 이제 식사 나오고 식사도 좀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다 모여서 이제는 잘 먹고 또 해보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업무 환경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회사라면 회사가 되게 그게 복지 서비스가 잘돼 있는 거지. 근데 이삭을 줍는 사람은 그 사이에서 어떻게 일했어야 됐어요? 그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그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아니요. 내가 그 물을 못 마셔요. 내가 그 밥을 못 먹어요. 왜냐면 나는 여기 껴들어온 사람이잖아. 내가 화장실도 제대로 못 하죠. 여기 남자들 일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은 뭐 내가 싸울 수도 있겠지만 그건 요즘 사람들 발상이고 도시락 싸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돈이 있으면 이삭죽기를 안 하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꾹 참았다가 중간에 제일 뜨거울 때한번 집에 갔다 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제 밥도 잠깐 먹고 물도 잠깐 마시고 화장실 잠깐 가고 또 와서 또꼭 참고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 환경이 되게 좋지 않았다고, 업무 환경이. 힘든 일이었어요. 세 번째, 어떤 면에서 제일 힘든 건 이것일 수도 있는데 정서적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죽기는 내가 출근해 주길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죠. 내가 가서 사정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가도 이제는 룻이 가서 사정하는 거잖아요. 아, 저 여기서 이삭을 좀 주워도 될까요? 사정하는 거란 말이야. 내가 가는 일터에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그럼 이게 사람이 일하는데 되게 힘든 거예요. 내가 가는 일터에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귀찮은 존재야. 내가 거기 가면 사람들이 날 다 귀찮아해. 저거 왜 왔나 싶어 이렇게 바라봐. 그게 정서적으로 되게 힘들어요. 일터에 가서 사람들이 날 웰컴하고 잘한다 잘한다 해도 힘든 일을 하기가 어려운 게 직장인데 내가 가면 사람들이 다 아, 저거 또 왔네 막 이래. 귀찮아해. 얼마나 힘들어요. 또 남자들 일터잖아요. 험한 일터라고. 고대사회라고. 요즘에도 그런데 고대사회라고. 여자를 사람으로 안 보던 때예요. 남자 일터에 여자 하나가 귀찮은 존재로 껴있어요. 그럼 함부로 되겠다고요. 되게. 그 때문에 정서적으로 힘든 일터였단 말이에요. 이게.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왜 이 일이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일이 되게 힘들잖아요. 막 업무 강도도 세고 업무 환경도 안 좋고 내가 정서적으로 힘들고 이러면 뭐라도 많이 있어야 돼? 돈이라도 많이 받아야 그걸 참고 견디죠. 근데 이삭 죽기는 어때요? 그렇게 하면 대가가 많아요? 아니요. 이 빡빡한 밭주인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하루 종일 따라다녀도 한 움큼 먹기도 힘든 게 일이에요.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게 나다를 죽는 게 아니라 이 대를 주워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를 많이 떨어뜨려줘야 한 번 떨어뜨린 대는 놔두고 가야 내가 따라가면서 쭉쭉쭉쭉 모으면 내 단이 쌓이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걸 열심히 해서 내 추수 분량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주우면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거 갖고 추수를 해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털어 갖고 가서 그럼 그걸 가지고 몇 개월을 버티는 거예요. 오늘 하루 먹을 걸 하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앞에 가는 사람들이 단주인이 이렇게 자기 거 잘 챙기는 자린고비여서 단 하나 떨어져도 다 주워버리면 이게 뒤에 따라가도 주울 게 없다고. 그럼 나달 주워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거 갖고 뭘 하겠어요? 그럼 밥풀 하나하나 주워서 뭘 한 끼 식사나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오늘 어떤 밭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갔는데 아무도 허락을 안 해줘. 그럼 그냥 돌아다니다가 오는 거야. 내가 가서 누가 허락을 해줘서 갔어. 그럼 따라다녀라. 허락해서 갔어. 근데 따라다니는데 하나를 떨어뜨리질 않아. 그럼 이제 나는 가서 이제 바보 짓 하다 오는 거야. 근데 그 와중에 또 확 땡볕에 힘들고 이 사람을 나한테 막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막 배도 고프고 목은 마르고 이런 게 이삭 죽기예요. 룻이 이 직장을 선택한 거예요. 이 직업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 일이 이런 일이었다는 건 본문에서 보아스가 이 룻의 불편을 해결해 주는 장면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그냥 대략적으로 아까 읽으셨으니까 쭉쭉 건드리면요. 9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명령하면서 룻을 건들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일터의 남자들이 이 여자를 좀 건든다는 거죠. 그렇죠? 건든다는 표현에서 의미는 대충 아시겠죠. 그 다음에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을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라고 해줘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게 해준다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보아스가 이제 밥을 먹을 때 와서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면 내 떡도각을 초에 찍으라 함으로 룻이 와서 밥을 먹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밥을 먹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쫓지 말라 꾸짖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쫓고 꾸짖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면서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죽게 이렇게 던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빡빡하게 걷어가면 못 가져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아스가 룻에게 업무 환경을 개선해 준 얘기를 보면 이게 애초에 어떤 일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보아스를 만나서 룻이 지금 그래도 열심히 주면 많이 가져갈 수 있게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물 좀 마실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는 2, 3, 4번을 해결해 준 거죠. 그렇죠? 하지만 1번은 여전히 있고 1번은 집중할 수 있게 보아스가 해준 거예요. 하지만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는 보아스가 없으면은 이런 정말 험한 일이 룻이 하는 일인 거죠. 그렇죠? 룻이 이런 일을 하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렵지. 그렇죠? 일단 처음에 보면 룻이 이 일뿐만 아니라 내가 이방 여자로서 이스라엘에 이주를 오고 가난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래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에 의해서 룻이 자기 자신에게 갖는 피로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룻이 자기를 표현하기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한 나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녀들보다 내가 못한 상황. 여러분 루시요 몇 년 전만 해도 그 하녀들을 부리던 사람이었어요. 돈이 좀 있는 집안이었다고. 근데 내 처지가 어떻게 했어요? 이 하녀들보다 못한 지경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하녀들은 그래도 월급이나 제대로 나오지. 나는 그것보다 험한 일을 하면서 그것보다 무시당하면서 그러면서 돈도 못 버는 데까지 떨어져 있잖아, 루시. 그러니까 루시 그것 때문에 이게 자존감이 되게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보아스가 루스에게 뭐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예요? 루스를 딱 알아보고 네가 루시야? 라고 하더니 뭐라고 해요? 아, 네가 그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여기서 대단하다고 하는 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네가 시어머니 곁을 지켰다. 두 번째, 이 낯선 나라에까지 왔다. 세 번째,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 보아스가 뭐라고 해요? 룻은 자기가 이런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아, 내가 이렇게 이런 일까지 뭐 룻이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정서가 좀 있었는데 보아스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진짜 대단하네. 너 지금 이 하고 있는 일 대단한 거 너 알지? 네가 지금 대단한 일을 했고 지금 이 이삭 죽기 하는 네 모습이 네가 일을 하는 게 정말 대단한 거라는 것도 알고 있지? 라고 얘기해요. 룻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세속적인 업무 관점에 이렇게 물들어 있었는데 근데 보아스는 룻에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사실 네가 이 일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 얘기를 듣고 룻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 얘기를 듣고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지도 못사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보아스의 말을 듣고 룻이 마음이 기뻐졌다는 거예요. 기뻐졌다고 표현해요. 그 기뻐졌다는 게 단지 물리적인 거예요? 단지 영적인 거예요? 아니죠. 보아스가 이렇게 일하는 자기를 존중하고 인정해 준 부분이 분명히 있죠. 여러분 보아스가 이런 일을 하는 걸 형벌로 봤잖아요. 룻 정말 좋은 여자지. 이 진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섬기고 이렇게 좋아. 이렇게 좋은 여자지. 이런 애가 이런 험한 일을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야, 그거 하루에 이삭 죽으면 얼마나 되니? 그거 이렇게 카운팅해서 쟤 줘라고 해도 똑같죠. 이거를 던져서 죽게 하나? 그 돈을 그냥 주나 보아스에게까지 지는 경제적 리스크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보아스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던져줘요? 룻의 노동을 존중하는 거죠. 그게 대단한 거니까. 그 불쌍한 게 아니니까. 자기가 노동해서 자기 자신과 자기 시어머니의 생계를 지켜나가는 게 저게 되게 숭고한 거니까. 감히 그 노동을 훼손할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아요. 뭐만 하는 거예요? 그 노동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만 한단 말이에요, 보아스가. 그렇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본문에서 우리한테 나타나는 게 룻의 노동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하는 건 숭고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관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룻의 직장을 설명했죠. 업무 강도는 세. 업무 환경은 안 좋아. 정서적으로도 힘들어. 페이도 약해.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십니까? 불쌍하게 보십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심하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럼 여러분들은 룻을 불쌍하고 한심하게 보는 거군요. 보아스의 관점이 아니네요. 그럼 어떡하죠? 첫 단추가 틀어졌는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업무에서 어떤 부분들이 있겠죠. 내가 내 생각보다 내 월급이 별로라. 내 업무 환경이 별로라. 내가 가서 감정노동 해야 돼서 그지 같은 애들이 다 무시하니까. 가서 일 자체가 힘드니까. 이 일터가 저주처럼 느껴지고 이 일터에 있는 내가 한심하게 느껴지고 내가 못나서 이런 것 같고. 여러분, 그 생각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보아스의 얘기를 들으세요. 룻이 보아스의 얘기를 듣고 당신의 말이 나를 기쁘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 내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대단한 거구나.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 감정을, 그 감각을. 막상 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건 엄마가 애 따라다니는 행동이 그 행동 자체가 얼마나 특별하고 가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럼 아프리카 가서 이렇게 음식 나눠주는 것도 단순 노동이죠. 그게 얼마나 대단한 행동이에요. 행동 자체는 별거 없죠. 총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게 뭐 그렇게 멋있는 행동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 죽이러 가는 건데. 불 가운데로 뛰어들어 이렇게 무슨 짓입니까? 근데 그게 숭고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생명을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아가서 하는 일터에서 하는 일 자체가 되게 재미있고 대단한 결과를 낳는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내 생명이 지켜지고 돌봐진다? 그럼 그건 숭고한 거라는 거예요. 이 관점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생존의 이슈가 되게 아닌 것 같으면서도 깊은 이슈예요. 우리가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으실 분들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생존의 이슈가 없는 것처럼 마치 내 메인 이슈는 행복의 이슈지 생존의 이슈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아니죠. 우리는 다 생존의 이슈 가운데 고민하죠. 여러분들 가운데 뭐 부동산 고민하시고 주식 고민하시고 투자 자산운용 고민하시는 거 뭐 정말 행복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성공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되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뛰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생존 때문이죠. 왜요? 노후가 걱정되니까. 내가 늙은 다음에 먹고 살 수 있을지 걱정이 되잖아요. 내가 노동자란 말이야. 우리가 다 노동자. 여러분 일해서 월급으로 사는 사람은 다 노동자잖아요. 내가 노동자란 말이야. 노동자의 최대의 적은 뭡니까? 늙음이죠. 늙으면 내 노동력이 사라진단 말이야. 그럼 난 노동력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내 생존 위기를 받죠. 그러니까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자본가가 되고 싶죠. 왜? 돈은 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 늙음이 내 생계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본값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뭐 경제적 자유에서 뭐 하기 싫은 일 안 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거기에 더해서 내가 성공해서 보란 듯이 막 이렇게 하고 싶으면 거기에 추가 플러스 알파를 붙는 거고 사람들이 여기에 뛰어드는 기본값은 이 부분이 훨씬 더 커요. 여러분 우리나라 학부형들은 왜 이렇게 애들을 쫍니까? 왜 이렇게 애들을 쪼아요? 뭐 중2병이다. 중고등학교 때 자식이랑 부모랑 갈등이 심각해진다. 여러분 제가 저희 아들이 고2인데요. 공부만 안 시키잖아요. 그럼 친하게 지내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중2병 없어요. 공부시키니까 그런 거예요. 공부시키니까. 그럼 저처럼 공부를 안 시키는 게 대안이에요? 아니죠. 왜 아니에요? 한국은 경쟁이 심각하니까. 부모가 왜 그렇게 애 공부 갖고 쫍니까? 애 나중에 못 먹고 살까 봐. 네 밥벌이는 하라고. 그래서 공부 갖고 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저변에 이 생존 이슈가 많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왜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세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일하고 내 평생 일하는 직장이면 그렇게 스트레스 받겠어요? 여기서 내가 이번 달 못하고 올해 못하고 내년에 못하면 이 직장에서 내 자리가 사라지면 그럼 내 생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있잖아요. 자영업하면서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 왜 현재 일자리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십니까? 내가 정규직이 하면서 왜 그렇게 불안감이 높아요? 생존 이슈 때문이죠. 자영업하면서 오늘 장사가 돼도 왜 무서워요? 내일 될지 모르니까, 5년 뒤에 될지 모르니까, 10년 뒤에 될지 모르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생존 이슈가 우리 저변에 배경음악처럼 깔려 있어요. 여러분 옛날보다 어떤 면에서는 생존 이슈가 우리한테 굉장히 훨씬 더 크고 깊게 깔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포장지를 덮어서 우리가 마치 행복 이슈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성공 이슈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 저변에 되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건 생존 이슈예요. 이것을 넘치도록 해결해서 행복과 성공까지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지 솔직히 기존의 생존이 완벽하게 해결된다고 하면 조금 더 이타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살고 싶은 사람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왕 하는 거 행복과 성존까지 가보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존 이슈에 하나님을 초대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다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다루어 가야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문제를 누구와 함께 다루어 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 문제에 대한 그 주제에 대한 최초 정의가 같아야 합니다. 부부가 언제 박터지게 싸운 줄 아세요? 최초 정의가 다를 때. 아내의 교육관과 남편의 교육관이 달라. 아내는 애들은 좀 풀어주면서 키워야 되네 라고 생각해. 애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줘야 돼. 남편은 애들이 버르장머리가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해. 그럼 둘이 그거하고 계속 싸워요. 밤새 대화를 해도 그게 다 싸움이야. 얘기를 할수록 갈등만 깊어져. 대화를 할수록 관계만 멀어져. 왜? 최초 정의가 다르니까. 여러분, 지엽적인 부분이 다를 때는요, 얘기를 많이 하면 풀려요. 합의점에 도달한다고. 근데 최초 정의가 다르잖아요? 그럼 얘기를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시간 낭비야. 계속 싸우는 거예요. 둘이 재정관이 다르다. 한쪽은 쫙 쪼아서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쪽은 오늘 쓰고 누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럼 계속 싸워요. 기준이 다르면. 사소한 거, 집을 관리한다는 거에서 기준이 다르면 이 사람은 탁탁탁탁 정리가 돼야 되는 거고 저 사람은 자기가 치우고 싶을 때 치워야 된다. 정의가 달라, 청소에 대한. 그럼 그거 갖고 싸우는 거야. 결국은 뭐 갖고 싸우는지 아십니까? 사랑 때문에 싸우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최초 정의가 다르면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뭐 깻잎을 띄워줘야 되느냐 마느냐 그건 이성 간에 대한 차이예요. 그렇죠?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근데 별거죠. 별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 기저가 뭐예요? 정의니까. 남자 결혼한 사람은 상대 이성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정의가 다른 거란 말이야. 그거 안 끝나요. 안 끝나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뭘 다루고 싶어요? 생존의 문제를 다루고 싶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다루고 싶어요. 이 주제에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부분을 풀어가고 싶어요. 근데 행존에 대한 정의가 달라요. 하나님은 이건 순고한다는 정의로 출발해요. 나는 이거는 불쌍한 거, 생존의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건 일종의 저주, 이렇게 생각하면서 출발해야 돼요. 이건 내 인생에 없어져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하고 출발해요. 둘이 이렇게 출발점이 돼요. 이 대화가 통하겠어요? 안 통하죠. 이 대화가 안 통해요. 이쪽은 하나님이 다 빨리 내 생존 이슈를 없는 걸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저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되게 섭섭해져. 그래서 이제 처음에 기도를 해보다가 근데 뭐 하나님이랑 우리는 또 싸운 스타일은 아니잖아. 우리는 삐지는 스타일이지. 권위에 짓눌려서. 하나님 그런 분 아닌데 차라리 싸우면 뭔가 그래도 좀 실망하게 보일 텐데 우리는 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떡해요. 이 주제를 얘기를 안 하죠. 어느 지점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부부랑 똑같아요. 애 데리고 막 싸우다가 싸우면 돼. 그 다음에 어떡해. 넌 빠져. 내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알아서 해요. 내 경제 문제 내가 알아서 해. 내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알아서 해.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 애 교육감 갖고 싸웠어. 넌 빠져. 내가 알아서 해. 라고 했어. 근데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어. 그럼 어쩔 수 없이 뭐가 돼요? 야, 네가 좀 도와줘봐. 이렇게 돼요. 근데 도와주려고 개입하려고 하는 순간 뭐가 같이 들어와요? 가치관이 같이 들어오죠. 그러면 열받지. 섭섭하고. 복잡해지죠. 그 상황이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주중에 내 경제적인 문제, 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미쳐버리겠어, 막. 근데 하나님이랑 이 문제가 같이 다루어지지가 않아. 하나님께 섭섭해. 외로워, 좀. 힘들고, 고단하고. 근데 교회 오면 막 선함 얘기해. 막 사랑 얘기해. 아, 그럼 짜증나요. 아, 속 좁은 얘기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요. 좋은 얘기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사랑은 무슨 선함은 무슨 목사님 나가서 돈 벌어봐요. 거기서 뭐 선함 이런 거 따지게 생겼나. 아, 사랑이 없어서 내 인생 목사님 사랑이 없어서 내 인생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내 인생이 문제. 돈이 없어서 속도 모르는 소리 하고 앉아있어. 듣고 있으면 화나요. 그럼 멀어져요. 부부랑 똑같아요. 너무 사랑해. 관계 좋아. 근데 교육관이 달라. 그래서 가끔 부딪혔어. 근데 애가 이제 중고등학생이 돼서 교육 문제가 첨예하게 딱 들어와. 남편은 그렇게까지 쫄 일이 아니고 그렇게까지 돈을 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엄마는 돈을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까지 쫄 일이라고 생각해. 그럼 어느 점에서는요, 남편에겐 이 아내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 아들을 망치는 존재가 되거든. 그러면은요, 내 아들을 지키려고 이 악을 처단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아내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내 아들을 저 새끼가 망치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죽여버려야 되는 거야. 그럼 둘이 미친 듯이 싸우는 거예요. 사람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랑도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는 경제 문제가 제일 중요해. 근데 이 점에서 하나님과 견해가 달라.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지금 중요하지가 않아. 이 부분에서 꽝 부딪혀. 그러니까 이것만 막 그러니까 믿기도 싫고. 여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3번을 제대로 안 다루시면 3번을 제대로 안 다루시면 1번, 2번이 돼도요. 어느 순간 1번, 2번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한 지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3번을 되게 잘 다루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은 정의를 가지시고 하나님과 같이 다루어 가시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들의 돈 문제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바라십니까? 그러면요, 그렇게는 안 돼요. 내가 시스템 다 짜놓고 내가 생각하는 돈,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재정적 보상,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는 빨리 해결돼서 내가 행복으로 달릴 수 있는 삶,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다라는 기준을 갖고 하나님한테 딱 하면서 하나님 이 부분에서 이렇게 빵 터지게 해주세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경제로 주세요. 나 노력 안 했는데 이거 딱 터지게 해서 여기서 경제로 딱 채워주세요. 이런 마인드로 대화를 시작하자면 대화 안 돼요. 무조건 넘겨요. 가끔 도와주겠죠. 가끔. 부부 사이에도 그렇잖아. 이 문제는 너무 어쩔 수 없다 싶으면 그 부분은 남편이 해. 그 부분은 하나님과도 그런 식으로 정말 정말 가뭄에 콩나듯 하나님도 이건 진짜 어쩔 수 없다니까 일단은 견해가 달라도 개입해서 날 경제로 도우실 때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과 같이 다뤄간다라는 그 감각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과 정말 같이 다뤄가지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경제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지금 같은 평상시에 하나님이랑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이 있으셔야 돼요. 미리. 애가 크기 전에 부부가 교육관을 맞춰놔야 된다고. 애를 낳기 전에 맞춰놔야 돼요. 애를 낳고 싸움을 시작하면 그때 맞추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평소에는 재정적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얘기를 안 하고 재정적 문제에 대해서 그냥 사랑과 선함에 먹고 살만하니까 얘기하다가 재정 문제 터지면 그때 하나님과 이 문제 얘기하려고 한다? 잘 안 돼요. 하나님이랑 되게 품 있는 얘기만 막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뭐 주님의 사랑 기쁘고 이런 얘기하고 돈 얘기는 하나도 안 하다가 그 문제에 협의가 안 되는데 돈 문제 터진다? 그럼 그것 때문에 이것까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이 평상시에 아니신 분들은 일단 살려달라고 하세요. 지금 돈 문제 빠듯하신 분들은 오늘 설교 너무 듣지 마세요. 너무 그냥 이건 그럼 오히려 상처될 수 있어. 돈 문제 빠듯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됐고 살려달라고 하세요. 넣어달라고 하시고 저도 그렇게 했어요. 하시고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첫 조각부터 맞춰가셔야 돼요. 첫 조각부터. 내가 선함이 어떻게 보여? 내가 생존이 어떻게 보여야 돼요? 숭고하게 보이는 것부터 맞춰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설교를 해나가겠지만요. 여러분 사람은요 생명을 돌보면서 성장해요. 생명을 돌보면서 더 나은 인간이 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1단계가 누구겠어요? 다른 사람이겠어요? 아니에요. 사람은요 자신의 생명을 돌보는 것에서부터 성장해요. 내 건강을 챙기고 내 피로를 채우고 내 전체적인 문제점과 이것들을 헤아려서 나를 다듬어가는 거에서부터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보는 성장을 그 다음번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급 과정으로 가는 거고 내가 내 생명도 돌보지 않아서 누군가 내 생명을 계속 돌봐줬으면 좋겠다. 부모가 돈이 많아서 그냥 다 해결됐으면 좋겠다. 끝까지 부모가 날 부모의 돈이 내 죽음 이후에도 날 돌봤으면 좋겠다. 이러면 성장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생존은 그렇게 행복으로만 연동하는 주제가 아니라고요. 행복의 하위 단계로 생존을 보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고. 생존은 그것보다 높은 경지예요. 우선순위 3번이란 말이에요. 현대사회는 생존을 행복의 하위 단계, 없으면 덜 좋을 단계로 치부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생존은 그 자체로 자기 성장에 도움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또 여러분 그거 아세요? 행복하는 사람보다 생존을 탑재하고 행복으로 가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충분히 행복하지 않다고 약간 우울에 빠져갖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재밌는 것도 하나도 없고 살기 싫고 막 이러고 살아요. 막 아 다 싫어 다 싫어. 난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아. 막 그런 상태야. 근데 딱 죽을 뻔하잖아요. 죽을 뻔하는 그 순간 그 1초에 엄청난 생의 의지를 딱 느껴요. 살고 싶다. 그 사람이 인생을 바꾸는 거 저 여러 번 봤어요.
교통사고 나서 진짜 경제적으로 바닥에 한번 딱 떨어지고 나서 죽을 위기를 한번 딱 겪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자기 안에 뭘 봐요? 생존, 생의 열망, 살아남는 것에 대한 가치, 이게 딱 느껴지잖아요. 그럼 행복은 그 다음 후순이라는 걸 알아요. 행복은 그 다음 후순이라는 걸. 이걸 못 느끼니까 그렇게 행복 하는 거예요. 생의 열망을 딱 느끼잖아요. 그러면요, 삼시세끼가 다 맛있고요. 근데 행복 하는 사람은요, 삼시세끼 맛 없어요. 어디 유명한 레스토랑이나 가야지 맛있지. 그렇죠?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삼각김밥 먹어도 맛있게 먹는 사람. 이건 삼각김밥을 얼마나 소중히 먹어야 됩니까? 이거 내 몸 배려가면서 이 맛을 느끼는 건데. 어쩌나 맛있게 먹는 사람. 달라진다고. 그럼 생존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생명의 소중함, 살아남는 것에 대한 가치, 생명을 돌보는 자의 숭고함,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뤄내는 성장, 그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 이게 있어요. 이걸 배우셔야 돼요. 이렇게 생존의 문제를 다루셔야 돼요. 생존이란 게 뭔지도 모르면서 생존은 개무시하고 그냥 행복 내가 원하는 일을 해야지 행복한 거야,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행복한 거야, 뭐 일터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 행복한 거야, 뭐 이게 행복한 거야, 그래야지 인생 사는 것처럼 사는 거지. 그 선함, 사랑, 생존 알고 행복부터야 그 사람이 수준이 있지. 1, 2, 3 모르는 상태에서 4번 얘기하는 건 이 사람 인생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인생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랑의 기쁨, 선함의 자부심, 생의 의지, 이런 거 다 못 느끼고 막, 요고 행복하다. 여러분이 생존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럼 기도하세요. 이거 갖고 기도하세요. 이거 갖고 평소에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생존 주제로 기도할 때 시작을 하나님 저 이 부분에 이번에 제가 사업 시작하는데 하나님 저 이번에 제가 이번 달에도 경제적으로 이런데 하나님 제가 앞으로 하여튼 제가 집을 장만 못했고 월세이고 직장이 불안정하고 오케이 이거 꼭 하세요.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하세요 여러분. 이거 꼭 하세요. 근데 이 얘기부터 시작되면 안 되죠.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 제가 생존의 문제를 숭고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이게 별게 아닌 것처럼 압도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이 문제 자체에서 벗어나고 싶어하거나 이런 나약한 마음을 먹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 일의 가치를 내가 느끼게 하시고 내가 생의 의지를 느끼게 하시고 내가 이 과정에 성장하게 하시고 그 전제 하에서 이 주제를 다루어야 이 문제가 더 잘 다루어집니다. 그럼 이건 여러분 회사 좀 다녀보신 분들 이건 다 아시죠? 회사에서 문제 해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그 이슈만 찾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 회사 발전합니까? 그런 회사 회의하고 있으면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데 이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건데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기본적인 틀이 잡혀 있어? 그게 안 잡힌 상태에서 이렇게 매주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만 회의해서 뭐해? 그래봐야 점점 망하는 거죠. 여러분 다 알잖아요. 회사 다니신 분들 다 알잖아요.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생존에 대한 이슈에서 기본적인 정체성이 담기고 그 다음으로 해서 하부구제의 문제를 다룰 때 이미 문제가 그 문제에 도달할 땐 해결되고 답이 나와 있는 지점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됩니다, 여러분. 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 내 인생에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뤄가는 일을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는 정말 원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솔직히 여러분들 지금 선함의 이슈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함의 이슈 웬만큼 돈이 되셨어요. 여러분 사랑의 이슈가 문제가 아니야. 그것도 어느 정도 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 왜 안 바뀌는 줄 알아요? 여기 묶여 있어서 안 바뀌는 거예요. 이 매듭 탁 풀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쌓았던 하나님과 사랑과 선함의 그 베이스가 이제 폭발하면서 확 늘어요. 삶이 전반적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눌려 있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제가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한 주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 주제가 21세기 한국 사회에서는 결정적으로 많은 신앙인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 발목을 잡고는 이 매듭을 풉시다. 여러분의 생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세속적인 사고, 그 행복 중심의 잘못된 관점. 여러분들이 이건 내가 더 잘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결정하고 들어가는 거. 그거 안 해주면 날 사랑하지 않는 거고, 그거 안 해주면 하나님께 나한테 무관심하고, 이런 식으로 무대뿌로 밀어붙이는 거. 하나님이 이 주제에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 하나 관심 없는 상태에서 내 의견만 계속 몰아붙이려고 하는 거. 여러분 부부 생활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이게 관계가 남아나나. 그렇죠? 이 주제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나누고, 그 관점을 바탕으로 서로의 관점을 배워가고, 그 과정에 대안을 세우고. 근데 부부는 동등하니까 서로의 관점을 배워가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께서 옳고 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관점을 배워가고 닮아가고. 그럼 이러면 여러분, 아 여러분 니네 노동은 숭고한 거야? 정말 너 개고생 한번 해봐라. 너 계속 고생한 거 이거 멋있는 거.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루트 풀려가잖아요. 루시 일을 계속합니까? 아니잖아요. 풀려가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다루어 가는 거라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마칩시다. 세 가지. 아, 이 주제를 얘기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여러분 이거는요 일상 상황에 대한 부분이에요. 일상 상황에 대한 부분. 비상 상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제가 요즘에 목이 아파요. 늙어가지고 거북목이랑 약간 저도 이렇게 뭐 라운드 솔저잖아요. 목이 좀 아픈데. 목이 이렇게 심하게 아플 때는요 병원에 가요. 그럼 이제 주사를 놔주시면 한 일주일 괜찮아요. 너무 심할 땐 병원을 가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알고 있는 건 이 주사 맞는 걸로는 해결 안 돼요. 결국 운동하셔야 되고 결국은 자세를 교정하셔야 되고. 근데 제가 했던 운동이 이제까지 운동을 한다고 했지만 이게 자세 교정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자세 교정 운동을 하루 한다고 뭐가 바뀝니까? 안 바뀌죠. 목은 당장 아픈데 자세 교정 해봐야 바뀌는 거 없으니까 별로 할 마음도 안 생기고, 그렇죠? 주사만 자꾸 맞게 되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는 주사도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싫어도 당장 답이 안 나는 것 같아도 자세 교정 운동을 쭉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어느 지점에서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 경쟁 문제에 딱 당면하신 분들은요 주사 맞으셔야 돼요. 그때 자세 교정 얘기해봐야 오늘 자세 하루 교정한다고 그 통증이 멈추지 않고 자세 교정 얘기를 그런데 자꾸 하면 그게 정죄가 돼요. 네가 자세를 그따위로 해서 이렇게 아픈 거야가 되지 자세를 교정하면 앞으로 나아질 거야 이렇게 안 들린다고. 지금 통증이 심할 때는. 그럼 그때는 뭘 찾으셔야 돼요? 그때는 한의원에 가든가 그때는 뭐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든가 그때는 당장 좀 뭐 내가 뭐 도수치료를 받아서 스트레칭을 좀 해보든가 당장에 그게 있어야 되죠. 왜 얘기 드린지 아시죠? 지금 당장 경제적인 문제 있으신 분들은요 이설교에 약간 거리감을 두고 들으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한테 정죄로 들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 진짜 아니에요. 그 얘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네가 관점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 얘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왜 합니까? 뭐 달라고 합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럼 자기 정죄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한국에 사는 많은 기독교인들 90% 이상 그 관점 갖고 있으니까 그 관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었고 다른 사람 뭐 그 관점 아니어서 괜찮습니까? 아니지. 그건 다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정죄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힘드시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했던 방법을 쓰셔야 돼요. 지금 주사 맞으실 때요. 됐고 이 언덕은 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언덕은 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경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부분은 풀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당장 그래봐야 비슷한 문제가 또 생기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장기적으로 다시 이런 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좀 여유 있는 스텝으로 아, 내가 이걸 바라보는 관점부터 바꿔야겠다. 내가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바꿔야겠다. 이 기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요즘에 좀 살만하신 분들 나중에 또 어려워지고 그러지 또 주사 맞으러 다니지 말고 지금 통증이 좀 사라졌을 때 자세 고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아 내가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해주셨어 이렇게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건 광고인데 노마드랜드라는 영화 추천드려요.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인데 뭐 여러 가지 의미와 작품성 있는 거지만 제가 이 설교 방향에서 추천드리는 건 노마드족이라고 하는 미국의 어떤 분들에 대한 건데 그분들을 불쌍하고 한심하게 보는 일반적인 시각에서부터 벗어나 그분들을 강인하고 자유로운 존재로 묘사하는 영화거든요. 영화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 자기 생존을 스스로 감당하는 것의 아름다움, 그건 대단함 이런 게 좀 전달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게 우리한테 너무 한국 사회에서 어려운 노동을 하는 거는 저주받은 거야, 불쌍한 거야 이런 게 너무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뿌리 박히게 있기 때문에 그걸 그 상식을 바꾸기 위한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설교보다도 되게 여러분들을 정서적으로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두 번째 결론을 대신해서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진짜 결론. 아침에 일어나셔서 일터로 가는 내가 안쓰러우십니까? 자랑스러우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로 가는 내가 불쌍하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고 아 언제 이 생활 끝나나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도 내 자신을 내 생명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느끼십니까? 힘들지만 막막한 부분도 있지만 일터로 나가는 발걸음 자체 이 관점이 바뀌기까지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나갈 때 기도하세요. 이 기도는 짧은 기도니까 기본 기도하시고 지하철 타시고 차 시동 거시고 이렇게 일터로 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내 생명을 지키고 돌봐갑니다. 내가 이것들을 자랑스럽게 하시고 자부심 있게 하시고 내가 힘들고 내가 좀 무섭고 걱정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 뭐 이렇게 있어서 내가 부정적인 감정들이 느껴지는데 내가 그것을 좀 털어내게 하시고 이 오늘도 일터로 가는 내 자신을 축복하는 마음을 달라고 일터에 서 있는 내 자신 가운데 자부심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것만 되잖아요. 이것만 돼도 여러분 인생 되게 행복해질걸요. 이것만 돼도 삶을 느끼는 감각이 달라져요. 진짜 그래요. 그거 진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복해서 안 행복한 거예요. 행복 안 하고 사랑하면 그 만족이 있고 선함하면 그 자부심이 있고 이 생존하면 여기서 더 느껴지는 또 기쁨이 있거든요. 즐거움이. 근데 1, 2, 3번 안 하고 4번만 자꾸 하니까 한쪽 근육만 쓰는 것처럼 그게 나쁜 것도 아닌데 계속 큰 근육 안 쓰고 팔 근육만 쓰는 거랑 똑같아요. 팔만 이만해지는 거예요. 균형이 안 맞으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이것도 꼭 해보세요. 내가 아침에 깨어난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질 때까지 일도로 향하는 내 발걸음이 자랑스러워지기까지 그 지점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지점에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과 참 편안하게 굉장히 풍성하게 다루어 갈 수 있어요. 그러면요 훨씬 더 영적인 의미로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과 함께 그런 풍성한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솔직히 혹시 여러분들의 어깨에 너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욕심이 커지진 않나요? 이 두려움이나 힘듦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행복을 잡아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시다면 하나님을 이 부분을 꼭 초대하셔서 이 엉클어진 부분을 하나님과 함께 다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먹고 사는 문제 전체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운용하는 태도에 의해서 하나님 제가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내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전체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은혜를 이번 기회에 달라고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내 안에 힘든 모든 마음들이 털려가고 이 부분으로부터 기쁜 마음들을 내가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들 말씀 갖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문제가 저희들 가운데 정말 잘 다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더 자유와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연결하면 첫 단추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깊게 보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해결돼야 다시 이런 문제가 안 생길까요? 거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내 경제적인 부분에, 내 관계적인 부분에, 내 내면적인 부분에 주님께 허락하신 해결과 성장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 저를 도와달라고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더 기도하실 때 우리 어려운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생명을 위협당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소중함을 기억하시고 전쟁과 이 전염병에서부터 그들을 지켜 보호해달라고, 또 여러분들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